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정규 방송을,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580kHz로 2회에 걸쳐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42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10시에 15,67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0월 26일 화요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9절. 위의 말씀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기별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수세기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출애굽기 초반에 등장하는 애굽으로부터의 기적적인 구속과 구원의 이야기는 후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속과 구원의 상징과 표상으로 주어졌다. 위의 성경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었으며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라셨다. 그들은 다른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자들이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너희보다 강한 자들에 의해 억압받고 고통당하며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며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였지만,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과 다른 점이 있었지만, 인간의 권리에 있어서는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나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기대했던 똑같은 공정함과 정의로 취급받아야 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의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내용은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과 엄청나게 달랐다.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동물과도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의 빛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들과 달라야 했다. 그들이 소외된 자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이 가진 믿음이 이방 민족들의 것에 비해 얼마나 더 우월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며 사는 것은 바로 그들의 존재 이유 중 하나였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친절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를 기대하셨다. 묵상.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비유가 주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적용. 그대가 속한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약자들을 배려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친절한 말, 자비로운 행동, 부드러운 관심과 같은 선한 행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요구하시는 열매들이다. 실망과 슬픔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동정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으로 봉사하며 벗은 자들을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대의 방에 앉히고 그대의 마음의 한 자리를 내어줄 때 천사들은 아주 가까이 오게 되고 하늘에서는 화답하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 교회 증언 2권 25. 소외된 자들을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나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 영원 영원하신 팔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바라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때 기쁨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 아멘하며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벌써 여러분과 세 번째 대면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산상보훈의 말씀 58쪽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네, 제가 이 하잇 부인의 글을 먼저 읽은 것은 제가 설교하는 내내 어쩌면 산상보훈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먼저 읽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의가 되신 예수님, 사랑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정말 굶주린 목마른 심정으로 구할 때,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네. 이 주제도 결코 설교하기 쉽지 않은 정말 최고의 도덕적인 표준을 요구하는 도덕률입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의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찾아보니 사전적 의미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한 판단의 일종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의미는 비난, 비방, 어떤 주석에는 정죄의 의미로 쓰인 것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어느 날 한국 최고 교회 지도자에게 왜 다른 목사님보다 재정적인 특혜가 더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나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도자님께서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욕값입니다. 네. 욕값으로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제 마음속에 책임을 맡으신 지도자들께서 참 욕을 많이 먹는구나. 그 욕을 생각해보니 여기에서 말하는 비난, 때로는 비방, 이런 쓰라린 말씀들을 들으면서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는 5기 합회가 모두 새로운 인부장을 선출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대에 필요한 인물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종종 총회가 마치고 나면 부정적인, 은혜롭지 못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본의 아니게 영적 손해를 가져오지요. 나는 그 지도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으로 서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준비한 지도자들 또 총회 대표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출했다고 믿고 우리 모두는 선출되어진 지도자를 섬기고 또 지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으로 하는 조언이 아닌 이상은 그 뒤에서 비판하는 그런 일은 결국에 우리의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좀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큰 이야기보다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첫 번째 얻고 싶은 교훈은 비판의 정신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을 때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의 정신은 자신을 기준으로 할 때 나온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산상보험 123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영적 교만으로 그저 내 자신, 내 기분, 내 지식, 내 방법뿐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법에 자기들이 성취한 것들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다. 자기들이 세운 법에 자기들이 성취한 것들을 기준을 삼아 다른 사람을 비판했다는 것이죠. 기준이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말씀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방법, 또 자신의 습관,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지, 자신의 기분. 그렇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해왔던 그것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네, 자기의 일이나 사업이나 그런 세상의 일에 관련돼 있어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천국 백성의 자격으로서 우리의 영성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또 제 이야기를 미안하지만 드린다면 제가 목회 첫 발령지에서 첫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 예배일이 되었는데 수석 장로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20, 3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사모님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전도사님이 가서 만나보세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다음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이곳에 오기 전에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오신 거죠? 아무리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 장로님 개인을 생각하면서 설교하지 않았고요. 누군가에게로부터 그 장로님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되게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수석 장로님은 그 이후로 교회를 계속 나오셨습니다. 제가 첫 안식일을 보내고 정말 중요한 수석 장로님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당시 때 영적으로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맞고 성도들이 하는 것들은 틀리다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원칙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었고 성도들의 생각을 미리 짐작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적나라야 하게 이렇게 외치는 그것이 침례 요한의 설교인 줄 알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예수님도 없고 사랑도 없던 그런 설교였죠. 행여 재림교회 신앙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시작하면서 또 특별히 예언의 신을 전체적으로 아직 읽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영적 교만함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산상보험 12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를 통해 구주의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을 여는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이들은 복음의 따뜻하고 친절한 정신을 잘못 나타내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귀한 영혼들에게 상처를 준다. 네, 제가 그런 경험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에게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목회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제가 그동안에 지나왔던 교회들을 역순으로 되돌아가면서 제가 조금 성숙된 목회자의 사랑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늘 나 같은 목회 그 초년생들을 모시고 있는 교회들 계시죠? 목회자 주신 것만도 고마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도 또 사랑도 없는 설교를 듣는 우리 작은 교회들 있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신앙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에 한 글자를 듣는다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더 잘 보고 라고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의 흠을 자연스럽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결함을 찾아내는데 아주 남다른 지각, 예언의 신 표현대로 하면 남다른 지각과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난의 비방의 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 뉴스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면 소감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찬성이 있고 이렇게 반대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있는데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저는 제가 한번 놀란 것이 벌써 재작년 세월호 사건 때에 우리 진도에 계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때에 그 우리 한 장로님께서는 너무나 그 일에 전념을 오랫동안 하다가 병이 걸려셔서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이 한번 기사화가 됐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제가 예전부터 참 잘 알고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참 훌륭하고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이런 뉴스가 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읽고 이렇게 문득 보니까 소감 부분에 반대라고 하는 표가 몇 표가 있었습니다. 야, 이런 기사를 보고도 이렇게 반대를 표시할 수 있구나.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비난의 유전자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산상보험 126페이지에 보면 죄를 지어 캥기는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죄를 알아챈다. 이런 사람은 남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감추거나 변명하려고 애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죄를 지어 캥기는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죄를 알아챈다. 그러면 비방과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찾아보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사복음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또 발끝까지 이렇게 붓는 그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비방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가 시몬에게 영향을 미치죠. 저 비싼 저 돈, 저걸 아끼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비방을 한 유다의 마음속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집을 빌려줬던, 초청했던 이 시몬. 시몬도 이 유다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살짝 다른 내용은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면 저렇게 예수님이 앉아있지 않을 텐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비방한 시몬은 그 종류에 있어서 더 큰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죠. 그렇죠. 비판하는 사람은 말씀처럼 죄를 지어 캥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의 비난거리가 보이십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산상보험 128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 되시면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도와주고 축복하고 구원하는 것이 그대의 목적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갈바리의 십자가를 자주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 그곳에 달리셨음을 생각하고 그의 죄악의 정도를 다른 사람들이 그것과 비교해서 헤아려 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지 않을 것이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이나 자만의 정신이 있을 수 없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비판하는 정신은 죗된 본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고 때로는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예,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보훈에서 하신 이 말씀은 사랑이 가득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을 비판, 판단,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아래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만이 품성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산상보훈 125페이지에 그리스도만이 품성의 유일한 표준이시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표준으로 삼는 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놓게 된다. 저는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저의 경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산상보훈 123쪽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경험인데요. 123쪽에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죠? 성경에 대한 해석한 그 사람의 판단으로 보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그죠? 내가 읽고 또 내가 가르쳤지만 그 내가 가르친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정죄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제게는 7살 연상인 형님이 계셔요. 지난해 9월 달에 있었던 고민의 시간이 있었던 건데요. 이 형님의 큰딸 조카의 결혼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형님은 가난해서 일찍 시골에서 떠나서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운전을 했죠. 지금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집안의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동생인 제가 지금까지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 형님의 큰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네, 한 1년 전쯤에 듣고서 제가 조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네가 잘 알듯이 우리는 안식일에 결혼식에 갈 수가 없다. 일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닌 국가 공휴일을 결혼일로 잡으면 좋겠다. 네, 작은아버지, 제가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결혼이 있었는데 작년 5월쯤에 결혼 날짜가 잡혔다면서 시간을 알려줬는데 토요일 오후 4시로 잡았습니다. 일요일을 신실하게 준수하는 그 양가의 결정이었고요. 또 우리도 배려한 날짜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자, 여러분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당연히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아마 토론의 시간을 주면 아주 열띠게 여러분 토론할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킨 정신이었다면 안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성도들과 함께 계속 지내다 보니 이해하고 이해해서 그랬다는 것은 아닌데 저 나름대로의 안식일에 대한 준수의 정립이 된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면 참여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안식일 준수의 원칙으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문제가 된 것은 집사람이었습니다. 집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해야겠네요. 그래서 뭘 조카 결혼일을 위해서. 그래, 기도해야지라고 말하면서도 뭐라고 기도하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막 날짜를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설마 안 가겠다는 건 아니겠지? 사실 저는 기도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람은 새벽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에 일주일 전에 집사람이 아주 폭탄선언을 합니다. 결혼식에 못 가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가는 게 허락되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저렇게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애쓰는 집사람의 선택이 옳은 것인가? 내 믿음의 생각이 틀린 것인가? 내가 너무 안식일을 지키는 원칙에서 멀어진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집사람이 시댁에서 아주 잘해요. 칭찬도 많이 듣고 아무 관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의 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재림교회의 안식일 준수 문제가 너무 소홀히 되고 있는 차에 지도자인 우리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기별자로 설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가족, 조카들 모두 더 사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명 이야기를 잘 들으면 순간은 마음이 서운할지라도 다 이해하고 다음 많은 조카들 결혼식이 있을 텐데 더 신중하게 우리가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제 마음은 한편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을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서운한 생각도 있었고요. 인간적인 생각에 나 혼자 결혼식에 가고 많은 친척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그 주간에 집사람이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신앙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래, 네 생각대로 해라. 걱정하지 말고. 그건 세상 일이야. 야, 내가 다 이야기할게. 그리고 난 다음에 형수님에게도 본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바쁘죠? 미리 준비할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없어요. 근데 형님, 저는 결혼식에 못 갑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제게 든 한 가지 확신은, 이런 일로 사단이 틈에 끼면 너희 가족 망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신앙의 차이가, 서로의 성숙의 차이가 다른 것인데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형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선택한다면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의 기도의 응답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옳았고 집사람이 틀렸고 집사람이 옳았고 제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더 나은 신앙의 표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만약 제가 집사람의 믿음을 제 믿음을 따라서 판단했다고 하면 이혼도 할 수 있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처가의 대사에 내가 가나 봐라,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내 신앙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인간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교훈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처음에 읽었던 산상보훈의 말씀 58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비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의 의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 네,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하여 세 번을 이사했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맹자가 어린 아이였을 때 맹자의 가족들은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는 곳이 공동묘지 근처인지라 매일같이 보는 장면은 죽은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가족들의 슬픔과 곡소리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을의 아이들이 하고 노는 일이란 곡소리를 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맹자의 어머니는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놀이에 흠뻑 빠져 장사 흉내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이래서는 아들이 장사꾼밖에 안 되겠다 생각하여 다시 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사를 하기 전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 맹자를 살펴보니 맹자는 주위의 환경에 따라 놀고 있었기에 이번에는 그를 잇는 서당이 있는 조용한 마을로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때부터 맹자는 책을 보고 글을 읽으며 독서 삼명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맹자는 훗날 군자로서의 길을 훌륭하게 걸어가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맹자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의 놀라운 보살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유명한 법률가였던 한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군자만을 친구로 삼는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점점 더 선행을 베풀기 좋아한다. 소인은 소인만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그는 점점 더 악행을 거듭한다. 만일 소인이 군자를 친구로 삼는다면 그것이 곧 선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도 보면 훌륭한 주의 종들 역시 그 옆에는 언제나 믿음의 선한 친구들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다윗이 왕이 오르기까지 그에게 매우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왕자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하찮은 목동 출신 다윗이 나타나더니 그의 위치를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사울왕과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40일 동안이나 벌벌 떨던 골리앗을 그저 짱돌 몇 개로 간단히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이나 제가 요나단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황스럽고 질투가 하늘까지 뻗치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 정치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고 체면 따위는 벗어던져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첫 번째 덕목이 거짓말이라면서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청년들이 차 안에서 나눈 이야기를 듣고 실소를 금치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 내용이 이랬습니다. 만일 우물에 어린 아이와 정치인이 빠지면 누구부터 건져내야 맞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어린 아이를 건져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답은 정치인을 먼저 건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정치인은 너무나 거짓말을 잘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더러워서 만일 우물에 빠져 죽으면 그 우물이 오염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때문에 정치인을 먼저 건져 올리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우스갯소리였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정치인입니다.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옛날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왕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왕자들과 신하들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을 했는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도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기꺼이 그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것도 목동 출신, 시골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들을 키우던 목동 다윗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양보한 게 아니라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면서까지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름다운 친구들의 우정을 논할 때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아니고 권력을 탐했던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같은 아들이었다면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물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왕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어려운 일이 그를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다니엘 곁에는 그의 생명과도 같은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 곁에는 신라가 있었습니다. 루터 옆에는 멜랑톤이 함께했습니다. 무디는 생키가 동행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그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멋진 동행자가 꼭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동행자는 반려자입니다. 가족입니다. 친척입니다. 친구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멋진 동반자는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지혜로운 동행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의 연합보다는 하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맹자가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 세상으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해도 세상의 재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찬양을 아무리 신나고 재미있게 불러도 오늘날 아이돌이니 걸그룹의 인기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때 온 세상의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던 강남 스타일의 맞춤을 교회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켓몬을 잡겠다고 온 세상 천지를 헤매이고 다니는 열풍을 교회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켓몬 찾기 게임을 교인이 개발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야 찾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교회가 젊은 청년들로 넘쳐날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서도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입에는 쓰나 삼키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과 연합을 피하고 하늘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